이제까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확신과 함께 복음의 진리에서 흔들리는 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경계를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장에서는 개인적인 것들과 함께 직접적인 권면으로 교회의 부조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의 이름들까지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잃어버린 의무적이고 의례적인 종교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 즉 기쁨을 회복할 것을 부탁하고 신앙의 여러 가지 미덕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을 뒷부분에 가서 보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시작에서 끝까지 자신의 복음을 위한 사역에 동참한 것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문안과 축복으로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독특한 것은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여성들의 역할이 일치의 권면의 서두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디아나 순두개 같은 인물들도 바울 서신 속에 교회의 전체적인 인도와 관리가 남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분열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역시 공적인 직분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같은 내용들을 보면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교회의 일치와 지체 간의 귀중성을 확인하고 복음을 위한 헌신과 역할을 확인하는 감사의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반복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당부하면서 먼저 자신의 애정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복과 함께 애틋하게도 그리워하고 함께하고 싶은 자신의 자랑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을 당연한 호소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먼저 천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했는데 여기 먼저 그러므로는 3장 말미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광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렇다면 하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면 이 귀중한 신앙적 진리에 마음이 나눠져서야 되겠는가 라는 확신을 담아서 하나됨을 호소하기 위한 서론적인 모습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하는데 또 뒷부분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사랑하는 하는 고백은 사랑 고백에 어찌 보면 절정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의 열정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지만 이 정열은 쉽게 불타고 식어버리는 것이 특징이죠. 그러나 영혼에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랑은 자신을 희생할수록 진리의 지식이 더해갈수록 깊어지고 든든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억울하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을 맞고 갇힌 것은 먼저는 이미 앞에 2장에서 봤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기꺼이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 죽고 사신 예수도의 죄인을 위한 희생을 본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필연적인 사랑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함께 나눈 그 사랑은 결코 어떤 사랑에도 뒤지지 않고 특히 자신의 피 흘림으로 얻어진 형제들이라고 하는 데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 앉아 있어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사모하는 에피포데토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것은 그리워하다, 따르다, 애틋하게 생각하고 우러러 받들고 마음속에 깊이 따르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표현으로 신약성경에서는 단 여기 한 곳에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함께 지속적으로 그리워지는 보고 싶은 피를 나눈 그런 형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도의 피를 함께 나눈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끼리라면 이런 정도의 관계는 되어야 정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만나지 못하면 보고 싶어 안달 할 수 있는 영혼 속의 관계가 하늘의 피를 나눈 형제 관계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면 이제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미래의 기쁨과 영광이요 자랑거리인 형제들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표현은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한 것입니다. 이 면류관, 운동 경기들에서 승리한 사람이 쓰는 월계관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승리 그리고 축제, 예배, 공나 명예, 왕권이나 왕의 방문을 의미한 용어로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표현은 이미 신앙적으로 승리의 반열의 선자들을 이르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같은 마케도니아 교회이면서도 모범된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결국 바울 자신이 예수도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역할한 결과, 즉 열매가 저들이라는 확신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미 앞에 2장 16절에 그렇게 바울은 고백한 바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스러운 사람들인 만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1절 하반절의 권면 역시 앞에 3장 17절에서 21절의 부정적인 표현을 제외한 하늘의 시민된 가치에 부끄럼 없이 마지막 영광으로 변화를 받기에 합당하도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에 견고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큰 확신과 감사의 고백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려는 당부의 말을 하는 것도 바울 사도다운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이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나 베리아에 나타나는 대로 마케도니아의 여인들은 유대 사회와는 크게 다르게 여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영향력이 복음에 미친 두 곳을 참고를 하면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사도행전 17장 4절입니다. 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7장 12절에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이름이 거론되는 두 여인이 교회 분열에 앞서 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 유하면 잘, 좋은 그런 뜻이고 호도스, 길이라는 말이죠.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여행, 순조로운 여행 또는 향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두개는 사고, 우연히 생긴 일 이런 의미를 가지는 전혀 두 여인이 이름의 의미조차도 상반된 그런 것을 봅니다. 대사도는 이 두 여인에게 정중히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권하다 하는 말이 훈계하다, 격려하다, 애원하다, 간구하다 그런 의미로서 파라칼레오, 즉 긴밀한 당부나 부탁을 위해서 옆으로 조용히 불러앉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여인에게 권하는 바울의 당부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앞에서도 이런 원리는 제시된 바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장 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리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2장 3절의 자세가 그것일 겁니다. 특히 같은 마음을 품을 자리는 주 안에서입니다. 즉 같이 예수도의 희생과 사랑을 바탕한다면 달리 생각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헌신과 희생으로 선 교회, 바울의 말년까지 물질과 사람으로 헌신해주는 고마운 교회이면서도 아내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나눠짐의 아픔을 바울은 아주 조용히 정중하게 하나가 될 것을 타이르고 있는 것을 첫 번째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3절입니다. 동역자들을 도우라.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 바울이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도우라 하는 내용으로 권면을 합니다. 앞에서 교회의 분열을 경계하며 이름을 거론한 여인들에게 이들의 연합을 함께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동역자들에게 자신에게와 같은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록책에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바울이 참으로 그럴 때 참된 진정한 진짜의 그런 말이죠. 모든 외형적인 보이는 것들을 제외하는 것으로 역시 신약성경에 모두 네 번 사용되고 있는 그런 낱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전서 1장 2절 상반절이고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서 1장 4절 상반절입니다.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고린도후서 8장 8절 하반절입니다. 멍에를 같이 하니란 표현은 신약성경에 오직 여기에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시지고스라는 헬라어인데 헬라 저술가들은 이 단어를 결혼관계, 친척관계, 공무, 노동, 연구, 사업 또는 그와 같은 것에 의해서 결합되는 자들에 대해서 주로 사용을 하는 표현이 휘지고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가 누구를 두고 하는 표현인지 본문에 직접적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아서 단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요청한다는 표현으로 봐서 바울과 잠시 만나고 스쳐간 사람이 아니라 진실되게 우리 주 예수도의 십자가를 함께 맨 사람이라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함께 맨 사람들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도우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빌립보 교회와 관련이 있는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짐작해 보기로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누디아, 구체적인 인물이 거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휘지고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인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3절 중간에 라는 표현은 앞에 분파에 거론된 두 여인인 요디아와 순두개를 마음에 두고 하는 표현이라는 이해가 지배적입니다. 교회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들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라는 요청도 이 여인들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라는 그런 표현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3절 중간에 있는데 글레멘드, 온순한, 자비로운, 고마운, 다행스러운 일 이런 의미를 가지는 이름입니다. 이름만큼이나 귀중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복음적인 역할을 협력하라는 부탁이고, 그 외에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복음을 위한 헌신자들이기 때문에 돕는 것은 당연한 믿음의 과제일 것입니다. 특히 도움을 주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지라. 3절 하반절에 증거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사람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 모두에 이 생명체계에 관한 기록들이 두루두루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이 시간에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3절이라든가 시편 69편 28절, 다니엘서 12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도 봅니다. 가장 구체적으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하는 요한계시록 3장 5절 상반절 말씀과 13장 8절, 20장 12절, 20장 15절, 21장 27절 요한계시록의 이 생명책에 대한 기록들이 드러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에서 어떤 일보다도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일에 협력하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생명의 일을 행하는 자들의 수고나 공로는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그 이름을 흐리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바울은 이렇게 은연중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4절에서 5절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1세기의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자 예수도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도 너무나 힘들고 가혹한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구원의 기쁨을 잃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무엇보다도 각 사람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함, 이 빌립보서의 주제이기도 한데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를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모두 4장이죠. 절수로 따지면 전부 104절밖에 안 됩니다. 이 편지에 기쁨이라든가 기뻐하라는 그런 표현이 무려 12번이나 쓰여지고 있어서 8, 9절마다 한 번꼴로 쓰여진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회복해야 할 과제는 복음 안에서의 삶에 있어서 기쁨입니다. 대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보면서 분내고 화내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 심지어는 생명까지, 아니 건강을 잃는 한이 있어도 잃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빛 속에서의 기쁨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마지막 인사를 주기 전에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카이레테, 카이레테, 그대로 바울이 한 말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를 외치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이유를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겠지만 먼저는 기뻐할 수 있는 위치와 그 잃어버린 기쁨을 환기시키는 바울 사도의 당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기쁨의 위치와 시기에 대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권유입니다. 세속적으로 웃음은 때로 유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거북스러울 수도 있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죠. 그게 개그입니다. 그럼에도 주 안에서의 기쁨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상쾌함을 끼칠 수 있는 기쁨입니다. 바로 전에까지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였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속에서 기쁨을 잃게 할 수는 없음을 상황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의 기쁨은 모두가 한결같이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2장 19절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3장 1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제 다음에 볼 4장 10절에 기쁨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시기도 항상 기뻐하라는 지속되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좋은 일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형편에서는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웃다가 저녁에 울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의 삶의 인생이죠.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린 듯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난과 어려움으로 울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다시 일깨우는 권면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좌우되는 기쁨이라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주 예수로부터 온 기쁨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늘날 웃음 치료사들 같은 사람들이 억지 웃음을 웃게 해서 마음을 바꾸는 그런 요청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에 관계없이 영원에 대한 약속과 상급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의 안타까움을 보며 낙심할 때에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기쁨인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같은 믿음의 백성이라면 역시 같은 기쁨을 소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기쁨을 확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봅시다. 지금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진정으로 있는가? 웃고 있는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의 저 마음의 언저리에 가라앉아 있는 기쁨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우들의 여기에 대한 모범은 이미 바울과 실라로부터 보아온 사실이었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의 표현이었고 이런 상황을 거친 바울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명령을 당당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로 주어진 기쁨이고 또 이런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맞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면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나 이유는 없을 겁니다. 이 상황을 찬송으로 만든 노래가 있죠. 주 숙일이라는 분이 쓴 시, 자신이 곡을 붙였습니다만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 찬송으로 찬송 찬송으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절의 말씀인데 어쩌면 여기서부터는 기쁨의 방법과 이유를 다음 시간에 연이어 다루게 될 7절에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눈여겨봐야 할 낱말은 관용입니다. 관용은 잘 알죠? 온유한 친절함, 참을성 있는 그런 에페이케스라는 히라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관용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고린도후서 10장 1절 하반절이죠. 야고보는 이 관용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7절에 라고 해서 땅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증거합니다. 진정한 관용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용이실 겁니다. 우리가 또 그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실제적인 당부들을 보게 되는데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의 덕목에서 부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장로의 자격에 말하고 있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서 3장 2절 가르침을 디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참고 견뎠는데 역시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마르지 않은 기쁨은 세상으로부터는 오지 않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옴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 서로 간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습니까? 이것이 가능할 때 주 안에 견고히 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에든지 진실되게 멍에를 같이 하고 이런 일에 힘쓰고 돕는 것이 같은 주님이신 예수도를 따르는 진실된 믿음의 백성들인 겁니다. 이런 자세라야 이름이 생명책에 흐리지 않은 상태로 기록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도를 믿고 섬기는 것이 혹시라도 부담스럽지 않은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한 때가 언제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구석에 가라앉아 있는 기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바울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간에, 우리 서로 간에 격려로 이룰 수 있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